중국의 문화부터 풍습, 그리고 최신 트렌드까지 당신이 궁금해했던 중국의 속살을 거침없이 들여다보는 시간, 차이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윤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대지혜입니다.
지혜씨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지난 한 주간, 그러고 보니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 3년 전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네.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공부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직접 미국에 있는 친구를 한 명 이제 찾았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우리말, 조선말을 배우려고 하는 친구였고요. 네. 저는 이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저의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올렸는데 잘 매칭이 돼서 3년째 그 친구랑 같이 영어 공부를 해왔고 그 친구도 지금 우리말을, 조선말을 굉장히 지금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와서요. 한국에 같이 경복궁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정말 잘 지내셨네요. 네, 인터넷 교육이 대세라고 했는데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 있는 친구를 만나고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혜 씨와 함께 차이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요즘 중국은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중국에서 동물의 머리를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동물의 머리를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으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계획 중에 있다고 중국 남방조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탈리아 신경외과 의사인 세르지오 카나베로와 중국 할빈 의대 의과의사인 런샤오핑 교수는 개와 원숭이의 끊어진 척수를 연결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촬영한 동영상과 논문을 미국의 한 의료저널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기사를 살펴보면 이 실험은 한 동물의 몸에서 머리를 자른 뒤 플리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생물학적 접착제로 신경과 혈관을 다른 동물의 몸에 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카나베로 등은 2016년 1월 원숭이 머리 이식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에는 혈관 이식만 이루어지고 골수신경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들은 끊어진 척수 연결에 성공해 수술을 마친 원숭이와 개가 걸어 다닐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런샤오핑은 이번 수술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머리 이식 수술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카나베로는 2014년 6월 미국 신경과 학회에서 사람의 머리를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계획을 소개해 프랑켄슈타인 박사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2017년에 그는 미국과 유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머리 이식 수술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에서 이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인권이나 윤리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국은 의료 연구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머리 이식 수술은 뇌사 상태에 빠졌지만 신체는 건강한 기증자와 중증 질환 등으로 전신마비를 겪는 피기증자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수술에는 1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과 수십 명의 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머리 이식 수술이 성공할 수 있을지와는 별개로 그런 수술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심각한 윤리적 논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중국뿐 아니라 가끔씩 세계의 화제 한가운데에는 중국 여성들이 서 있습니다. 이른바 따마라고 합니다.
네, 중국어로 따마는 우리말로 아줌마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줌마라고 하면 두려움 없고 좀 억척스럽고 이런 이미지인데 중국의 따마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중국 여성의 전통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요즘 중국의 따마는 세계적인 관찰 대상으로 변했습니다. 우선 이들의 모습은 중국의 모든 도시 광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광장에서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전통 무용이나 서양식 댄스로 몸을 단련합니다. 요즘 중국 따마들이 모여서 추는 춤을 따마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주변 또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앞 광장 등에도 벌써 진출했다고 합니다.
네, 때로는 시간을 불문하고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춤을 춰서 주변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중국의 따마들이 경제활동에도 적극 나선다면서요?
맞습니다. 중국의 따마들은 세계의 증시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주식 투자에 적극 나서는가 하면 중국인 특유의 황금 사랑으로 세계 금시장에 큰 손으로 나선 지 꽤 오래됐습니다.
네,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중국인들의 기행, 즉 이상한 행동이라고 할 만한 세계 화제 뉴스에도 꼭 등장하죠. 화려한 크루즈 여행에서 차려놓은 음식이 금세 동이라거나 오스트레일리아 마트에서 갑자기 분유나 다른 식품이 대량으로 사라질 때 어김없이 이들 중국의 아줌마, 따마들이 얼굴을 내밉니다.
네, 최근에는 장가가 늦어진 아들의 색식감을 직접 고르려고 길을 오가던 여성 행인을 일일이 청문하던 중국 여인이 미국 경찰에 붙잡혀 화제에 올랐습니다. 때로는 중국의 이미지를 크게 해치는 존재라고 비판을 받지만 처절했던 문화대혁명 등 고난의 시기를 거친 뒤 이제는 좀 살만해진 중국 여성들의 특별한 모성 발휘로 이해하려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그러나 막무가내에 지나칠 정도로 꺼리낌이 없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네, 듣고 보니 도를 넘는 행위는 어디에서든 주변 사람들의 반감을 사는군요. 이번 소식도 중국인들이 국민성을 좀 더 높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경종을 울리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인해 늘어난 이 중국 중산층에게 마라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관광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에 각 지방 정부마다 마라톤 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는 2020년에는 참가자도 1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어나는 마라톤 인구에 비해 참가자들의 시민의식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지난 3월 말 중국 장쑤성에서 열린 쉬저우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들과 시민들이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네, 그 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들이 한 발 한 발 내디들며 뛰고 있을 때 슬그머니 미리 준비한 자전거에 올라타 마라톤 코스를 달린 것인데요. 이를 본 주최 측은 여러 차례 자전거에서 내릴 것을 지시했지만 이 여성 참가자는 이를 무시한 채 자전거를 타고 끝까지 코스를 완주해 5시간 38분 36초의 결승선을 넘었습니다.
네, 달리기를 해야 되는 마라톤 대회에서 자기가 준비한 자전거를 타고 코스를 달렸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황당한 일은 또 있었는데요. 선수와 일반 참가자들을 위해 각 코스에 마련된 물과 바나나, 심지어 의자와 테이블 등을 구경하던 시민들이 훔쳐가기까지 한 것입니다.
네, 국제 마라톤 대회라면 외국인들도 많이 왔을 텐데 정말 도를 넘는 행동이 있네요.
그렇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웨이버 등에는 시민의식을 비판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네티즌들은 정말로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자국민들의 시민의식을 개탄했습니다.
중국 마라톤 대회에서 이 같은 사건은 처음은 아니죠. 지난해 11월 선전에서 열린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는 참가자 258명이 정해진 코스가 아닌 숲을 가로질러서 지름길로 달리다가 적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같은 달 수저우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는 한 자원봉사자가 1등으로 달리던 중국 선수에게 국기를 건네려다 접전을 벌이던 에티오피아 선수에게 우승을 내주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나라의 몸집은 빠르게 커지는데 국민의 수준은 그 뒤를 따르지 못하니 또 다른 맥락의 국진 민퇴가 아닌지 잘 살펴야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문화를 알아봅시다. 니하오 차이나. 지난 시간에 중국의 차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자전거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1950년부터 2000년 초까지 자전거 왕국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자전거 출근길 행렬을 접한 외국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기겁을 했었는데요. 90년대 초반 베이징을 누빈 자전거 수가 730만 대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날 중국에서 자전거 가격은 이 중국인들의 소비 대비 저렴한 편이지만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0년대 중국에서 자전거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이 쉽게 넘보기 힘든 최고가 상품이었죠. 북한도 그렇겠지만 중국에서도 시대별로 중국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세 가지 물건이라고 해서 산지엔따라는 게 있는데요. 1970년대에는 재봉틀, 손목시계와 함께 바로 이 자전거였다고 합니다.
네, 자전거 수가 최고치에 달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약 10억 대의 자전거가 굴러다니는데 그중 절반이 중국에서 왔고 가구당 한두 대를 소유할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었죠. 중국 인구의 60%가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했고 연간 3천만 대가 판매되었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자전거는 말 그대로 중국인들 생활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페달을 밟을 힘만 있다면 누구나 자전거를 탔습니다. 출퇴근, 등교, 또 쇼핑 등 자전거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기념일이나 결혼 선물용으로도 최고였습니다.
네, 저도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자전거를 선물 받았는데요. 어땠나요? 지혜 씨는 자전거를 탈 줄 알겠죠, 당연히?
네, 아유, 그럼요.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아마 수학교 5학년, 6학년 때였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집에 부모님들께서 다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다 이제 집에 갖고 계셨는데요. 아버지 자전거는 굉장히 그 중간에 가운데 가름대가 있어서
그렇죠?
어린 제가 타기에는 굉장히 그 자전거 체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배우고 싶은 마음에 아빠 몰래, 왜냐면 또 혼나거든요. 그래서 아빠 몰래 자전거를 끌고 나가서 학교 운동장에서 빙빙 돌다가, 네, 그때 이제 넘어졌던 상처가 아직도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명절 때 가족끼리 모이면은 아직도 그 상처를 보면서 웃음꽃을 피우고 또 추억에 젖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우리 중국에서 자전거를 탔던 세대들은 몸에 그런 상처 하나 정도는 다 갖고 있는데요. 네, 심지어 리펑 전 총리는 1989년 2월에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내외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두 대의 하얀 자전거를 선물했습니다. 초강대국 대통령에게도 자신 있게 선물할 만큼 자전거는 중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이었죠.
네, 중국에서 이렇게까지 자전거가 인기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 중국의 지형이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드물고 몇 시간을 걸어도 평지가 지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지야말로 자전거 타기 좋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제도에 의해서 국가가 개인에게 집을 제공했는데 대개는 회사하고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자전거를 또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네, 또 다른 이유로는 사회주의 제도로 인해 자본 집약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발달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전거가 애용되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2003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전 세계 자전거 생산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7,800만 대의 자전거를 생산했거든요. 가구당 1.5대를 보유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전국적으로 5억 대 이상의 자전거가 보급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경제가 성장한 2000년대 중반부터 중산층이 확대되자 이들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자전거를 버리고 자동차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자전거와의 이별은 빠르게 퍼져나갔죠.
네, 맞습니다. 중국은 거의 10년 전까지만 해도 1,360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돼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으로 급부상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연간 2천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중반까지 한국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합한 수는 2,200만 대였다고 합니다.
네, 2,000만 대. 예, 말로는 쉽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에서도 자전거가 교통수단이 아니라 운동기구로서 그 역할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 상반기까지 통계를 보면 중국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2억 5천만 대입니다. 오토바이 등 포함하면 3억 400만 대에 달하는데 이제 중국은 정말 자전거의 시대와 빠이빠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자동차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중국어 한마디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사업으로 중국의 대방을 만났을 때 또는 중국의 누군가를 만나서 인사를 건넬 때 정말 편안하게 녹아들어도 기분 좋아할 만한 덕담 한마디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말입니다. 중국어 발음으로 恭喜发财,
恭喜发财.
여기에서 发财라는 단어는 부자 된다는 뜻이고요. 恭喜는 축하한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덕담이 되겠습니다. 恭喜发财,
恭喜发财.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유익하셨나요? 끝곡으로 방금 중국어 한마디에서 했던 恭喜发财라는 제목으로 된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홍콩의 유명한 배우이자 가수 유덕화가 부른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再见.
再见.